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 등을 파악하는 미 공군의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이 14일 한반도 동해상에서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내브 레이더 박스를 비롯한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에 따르면 코브라볼은 이날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미군 가데나 기지에서 이륙해 동해상에서 비행한 뒤 이날 오후 7시 47분 복귀했습니다. 북한이 조만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징후를 미군이 파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공군이 총 3대를 운용하고 있는 코브라볼은 적외선 센서와 첨단 광학 전자기기들을 탑재하고 녹화 통신 장비 등도 싣고 있어서 미사일 발사 후에 탄착 지점까지 포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원거리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하거나 궤적을 추적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코브라볼은 지난 27일에도 서해상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했다가 실패한 현장을 지켜본 것으로 추정됐었습니다. 코브라볼의 이번 동해 비행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 전망과 맞물려 주목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의 미사일 정찰위성 등의 기술을 북한이 이전받는 문제를 논의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의 검증 사격이 이뤄질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러시아 군사대표단이 방문 중이던 지난 4월 22일 오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 대표단의 참관 아래 무기체계의 성능을 증명하면서 러시아 측의 신뢰를 얻어 추가로 무기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 시기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베트남 방문 직전인 다음 주 초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일성 광장에 무대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설치되고 평양국제공항의 항공기들이 이동하는 등 푸틴 대통령 방북 준비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관계 입막음 돈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2%포인트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 입소스의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41%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찍겠다는 비율은 39%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람은 20%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부동층은 제3후보 쪽으로 기울거나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제3후보 가운데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유력 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지지도 조사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된 같은 기관의 직전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41%, 트럼프 전 대통령이 39%를 기록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2%포인트 앞선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실시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관계 입막음 돈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주 가까운 시점의 조사인데 응답자의 61%는 이 유죄 편결이 자신의 투표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답보 상태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단시간에 타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에 머물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양측의 휴전 협상이 곧 타결될 것으로 확신하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란이 자국 내 핵시설에 우라늄 농축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13일 밝혔습니다. IAEA는 이날 회원국들에게 보낸 기밀보고서에서 이란은 6월 9일과 10일 통보에서 포르도 핵연료 농축공장 1호기에 3, 4주에 걸쳐 약 174기의 원심분리기를 탑재하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토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임박설 속에 김일성 광장에 무대로 보이는 대형 구조물이 등장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바꿀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시행하는 대북 제재의 근거가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또다시 1년 연장됐습니다. 북한 전적 대체를 흐리고 가끔 비가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2도에서 20도, 낮 최고 18도에서 31도입니다. 바다물결 동해서 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흰색 대형 구조물이 포착돼 주목됐던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이번에는 무대로 추정되는 구조물들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외빈 숙소로 사용되는 백화원 영빈관에서도 붉은 물체가 나타났는데요.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된 움직임이 이제 주목됩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형 구조물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김일성 광장을 촬영한 13일자 플래닛랩스의 고화질 위성사진에 광장 연단 바로 앞 계단 부근에 전에 없는 긴 테두리 형태의 외벽이 쳐진 모습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 외벽은 가로 약 80m, 세로 약 20m이며 외벽 안 면적은 1000제곱미터, 약 300평 정도로 추정되는데 외벽 안쪽으로 자재로 보이는 흰색과 검은색 물체들이 늘어선 모습이 다수 보입니다. 특히 이 외벽 안 공간 정중앙, 즉 연단 쪽 계단 바로 앞에는 무대 형태의 검은색 물체도 보입니다. 또한 대형 외벽 바로 앞에도 그보다 작은 가로 약 30m, 세로 20m 크기의 외벽이 쳐진 또 다른 사각형 형태의 대형 구조물도 확인됐습니다. 위성 사진만으로 그 용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경호 혹은 환영인파용 시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지난 11일 위성사진 포착됐던 광장 북쪽의 내각 종합청사 건물과 남쪽 대외경제성 건물 인근에 빼곡히 쌓여있던 흰색 자재들도 13일자 위성사진에는 일부 사라진 것으로 확인돼 이곳에서 무언가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처럼 최근 며칠 사이에 김일성 광장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앞서 VOA는 지난 9일과 11일자 위성사진을 분석해 김일성 광장에서 흰색 구조물과 자재가 대거 포착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 중국이나 러시아의 고위급 인사가 방문하거나 열병식을 진행할 경우 김일성 광장에서 별도의 훈련을 실시하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기간 수도 아스타나 현지에서 기자들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내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매체인 베도모스티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몇 주 안에 북한과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르면 이달 중 순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열병식이나 대규모 인파를 동원한 행사를 앞두고 사전 연습을 시작하려는 것은 아닌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 정상이나 해외 귀빈들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숙소로 활용되는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도 13일 새로운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이곳을 촬영한 포네릴 랩스의 13일자 위성사진에서 영빈관에 차량이 들어오는 입구 주변으로 전에 볼 수 없는 붉은색 형태가 새롭게 확인된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붉은색 물체의 정체나 용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최근 이 일대에서 한 번도 포착되지 않았던 새로운 움직임이라 주목됩니다. 백화원 영빈관은 평양의 외국 귀빈 전용 숙소로 과거 2000년 김대중, 2006년 노무현, 2018년 문재인 등 북한을 방문했던 한국 대통령들이 모두 이곳에 묵었으며 남북 정상회담도 이곳에서 이뤄졌습니다. 또 지난 1994년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과 2009년 빌 클린턴 대통령도 방북 당시 이곳을 숙소로 제공받았으며 2001년 장쩌민 중국 주석, 2002년 고이즈미 주니치로 일본 총리도 북한을 방문해 이곳을 숙소로 사용했습니다. 다만 가장 최근인 2019년 북한을 방문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금수산 궁전 인근에 새로 지은 금수산 영빈관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수장이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러 양국 관계는 설린 외교 관계가 아닌 기회주의적 협력 관계라고 평가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13일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회의 첫날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점점 더 가까워지겠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concerned about the fact that Russia and North Korea are aligning more and more. We have seen how North Korea.
이어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상당한 양의 탄약과 또 다른 유형의 군사적 지원을 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한 것을 봤다면서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북한에서 철도 차량에 실려 우크라이나 최전선 러시아군에 바로 전달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제공한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그 대가로 러시아는 기술을 공유하며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또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열망이나 핵 프로그램을 믿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n return, Russia is sharing technology, supporting North Korea's missile programs.
푸틴 방북설과 관련해선 이번 방북은 단지 권위주의 세력인 북한과 러시아가 어떻게 협력하고 서로 지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연대해 스스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민주적 가치와 자유를 옹호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The visit just demonstrates how authoritarian powers, North Korea and Russia are working together, supporting each other.
이어 이것이 또한 나토가 한국을 포함한 우리 아시아 태평양 지역 파트너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4개국 AP4와 논의할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발표하기엔 너무 이르다면서도 사이버, 기술, 해양 안보 분야가 공통 관심사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It's too early to announce exactly what the decisions will be, but issues related to cyber, technology, maritime security.
나토는 지난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 정상회의에 AP4 정상들을 처음 초청한 이래 지난해 리투아니아 빌뉴스 정상회의에 이어 다음 달 워싱턴 DC에서 열릴 정상회의에도 이들 4개국 정상들을 공식 초청하며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방북과 관련해 북한은 우리의 이웃이며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우호적인 국가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국 관계 발전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면서 이웃 국가와 좋은 관계를 발전시킬 권리는 그 누구의 우려사항도 아니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도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유럽연합, EU는 북러 두 나라 협력은 설린 우호 관계가 아닌 기회주의적 협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피터 스타누 EU 대변인은 이날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각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외교 정책을 펼친다면서도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심화는 러시아의 고립과 절망이 깊어지고 러시아에 대한 EU의 제재 조치의 효과가 반영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러시아의 전쟁에 대한 정치적 또는 그 어떤 지원도 중단해야 한다면서 러시아와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유엔 헌장 위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대한 진정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며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서 북한의 지원을 확보하려는 기회주의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최근 북러 간 불법적인 무기 이전을 은폐하기 위해 UN 1718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연례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이 일은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 사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향해 북한제 탄도미사일들을 최소 여러 발 사용했다는 더 많은 증거가 드러난 직후 일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바꿀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심화된 북러 간 협력이 영내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게 된다는 분석인데요. 함지아 기자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3일 BOA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북러 간 협력 확대와 심화는 꽤 심각한 파급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the possibility that Russia and North Korea might be broadening and deepening their
리비아 전 부차관보는 무엇보다 더 발전되고 심화된 북러 간 군사와 안보, 기술에 대한 협력 구축은 영내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첨단 무기와 미사일 관련 부품과 기술, 더 나아가 핵 관련 기술과 조언 등을 양국 간 협력 가능 분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 한 개의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등 미국의 동북아 지역 동맹, 파트너에게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 대통령실은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내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19일과 20일 베트남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따라 이를 전후한 시점 북한 순방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지난 2000년 7월 이후 약 24년 만입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러시아가 북한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the key question is, at least in the public domain, there doesn't seem to be a lot of information about what
이어 그러나 김정은이 극동 지역을 순방할 당시 방문했던 기지, 시설 등을 살펴보면 그가 러시아 측에 매우 흥미로운 쇼핑 목록을 제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사실상 김 위원장의 일정이 우주와 군사 분야에 집중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방러 기간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와 최신 전투기를 생산하는 유리 가가린 공장, 전략 핵 잠수함 등이 배치된 러시아 태평양 함대 기지 등을 시찰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1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러 간 협력이 전례 없다며 새로운 북러 관계의 성격이 무엇인지 푸틴이 김정은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 등을 알아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find out what it is, what is the nature of this new relationship, what is Putin providing to Kim.
이는 영내 군사적 균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협력이 핵을 포함한 북한의 무기 수준을 크게 높이고 이에 따라 영내 안보 환경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우려 사안으로 짚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우리는 푸틴이 김정은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며 두 나라 사이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정교한 무기 기술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We have no idea what Putin has promised Kim. And there is so much sophisticated technology
이어 만약 푸틴이 김정은에게 탄도미사일 잠수함 기술을 제공한다면 어떻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땐 핵무기를 탑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잠수함 6척이 태평양 일대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상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신형 전투기와 탱크, 포 등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무기의 목록은 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차석대사는 12일 BOE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와 더불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핵과 군사 지원을 우려 사안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푸틴의 평양 방문은 이 긴밀하고도 위험한 파트너십을 강조할 것이라며 이는 김정은이 긴장 고조와 동북아 안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포함해 한국에 대한 무모한 행동을 하도록 그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이 같은 북러 간 협력에 대응해 미국과 한국, 일본이 현재의 협력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킬 것을 조언했습니다.
I think in response to the possibility of enhanced North Korean ability to pose a danger.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한국과 일본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북한의 역량 강화 가능성에 대응해 한일 양국의 군 당국이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잠재적 확장 가능성에 대한 훈련과 연습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중진 상원의원이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핵으로 무장한 적국들을 억제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12일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국을 겨냥한 과거 공격적인 전력을 고려할 때 북러 협력은 특히 문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리시 의원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임박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푸틴의 방북은 그가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이익에 맞서는데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푸틴의 전쟁기계에 매우 필요한 군수품과 기타 방어 역량을 더해주고 있으며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과 기타 첨단 방어 능력을 지원한 선진 군사기술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을 통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뒤엎으려는 핵무장 적국들을 억제하기 위해 행정부는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FUA는 백악관의 리시 의원의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푸틴 대통령의 방북 임박설에 대한 FUA의 논평 요청에 어느 나라도 푸틴 대통령의 방문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물질적인 지원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런 행동을 계속 규탄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매체인 베도모스티는 지난 10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몇 주 안에 북한과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르면 이달 중 순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10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기간 현지에서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이 며칠 내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이뤄지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기인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해 9월 러시아 방문 및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증거를 잇따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영국이 북한에서 러시아로 무기를 수송한 러시아 선박을 비롯해서 50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신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선박들은 앞서 미국과 한국의 제재도 받았습니다. 조은전 기자입니다.
영국 정부가 13일 북한에서 러시아로 군수품을 운송한 레이디 알과 앙가라호를 제재했습니다. 영국 총리실과 외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주요 7개국 G7 파트너들과 협력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기계를 약화시키기 위해 50개를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번 제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국의 확고한 지지 의사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로 무기를 운송한 선박 두 척이라는 설명과 함께 레이디알과 앙가라호를 명시했습니다. 이외에도 영국과 G7의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위반하는 데 쓰이는 그림자 유조 선단 선박 4척, 러시아 보험사와 러시아 액화 천연가스 운영업체, 러시아 군수 부문의 탄약과 기계류, 마이크로 전자제품, 물류 등을 공급한 업체, 모스크바 증권거래소 등 러시아 금융기관들도 제재했습니다. 제재 대상 중에는 중국, 이스라엘, 키르기스탄, 튀르키예에 본사를 둔 업체들이 포함됐습니다. 리시 수넥 영국 총리는 이번 제재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 능력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푸틴은 반드시 패배해야 하며 전쟁 자금 조달 능력을 차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제재가 푸틴의 전쟁 자금에 필요한 수입을 고갈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금까지 2천 개 이상의 러시아 관련 개인과 법인을 제재했다며 러시아의 대영국 수출은 99% 감소했고 영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7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영국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레이디알과 앙가라호는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당시 한국 외교부는 이들 선박이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 물자를 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과 국무부도 2022년 5월 레이디알과 앙가라호를 제재 목록에 올린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10월 북한이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한 과정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불법 행위에 가담한 두 척의 선박 중 한 척을 앙가라호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BOA는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를 토대로 올해 2월 중국 닝보 저우산항 해역에 머물고 있는 앙가라호를 발견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4월 25일 영국 싱크탱크인 합동군사연구소를 인용해 앙가라호가 지난 2월부터 중국 저장성 동부의 조선소에 정박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영국은 지난달 17일 북한의 대러 무기 제공과 러시아의 대북 석유 공급에 관여한 북한 및 러시아 기업 3곳과 러시아인 1명에 대한 신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석유 제품을 운송하는 북한의 백양산 해운과 이런 운송에 관여한 선박이 러시아 보스토니치항에 입항하는 것을 허용한 보스토니치항 터미널 운영사, 보스토치나야 항만회사, 토플리보 벙커링, 그리고 토플리보 벙커링의 이사인 알렉사이 미할로비치 보르토니코프가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시행하는 대북 제재의 근거가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또다시 1년 연장됐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등이 미국의 외교 안보 경제에 여전히 위협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관련 조치가 2024년 6월 26일 이후에도 지속된다고 통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지문에서 북한 관련 위협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연장 이유로 밝혔습니다. 특히 한반도에서 무기용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포함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역내 미군, 동맹국, 교역 파트너를 위협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 그리고 다른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억압적인 북한 정부의 행위와 정책이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계속 이례적이고 특수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대북제재 행정명령 13466호에서 선포된 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미국은 2008년 6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대북제재 행정명령 13466호를 처음 시행하면서 북한 관련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해마다 이를 갱신해오고 있습니다. 2008년 6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발동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자산 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해왔습니다. 이후 2017년 9월 20일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3810호까지 5건의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관련 조치의 범위 등을 확대했습니다. 대북 국가비상사태는 효력을 연장하려 할 경우 근거 법률인 미국 국가비상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매년 6월 말 의회에 통보하고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양자 안보 협정을 맺고 향후 10년 동안 훈련과 무기 등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3일 이탈리아에서 개막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현장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새 안보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양자협정 전문에 따르면 미국은 향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훈련을 제공하고 무기와 군용장비 생산 분야에서 협력하는 등 군사적 지원과 정보 공유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을 위해 양측은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기준에 부합하는 상당한 군사력과 강력한 역량,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주권적이고 독립적이며 민주적인 우크라이나 방어와 향후 침략을 억제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안보 및 방위군 개발을 위해 장기적인 물자와 훈련 및 자문, 정보, 보안, 방위산업, 제도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포함한 대공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다층적 통합 대공 방어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탄약 생산 능력을 지원하고 항공 역량 현대화 및 해군 전력 강화, 사이버 보안 및 주요 인프라 보호 역량 및 복구 지원도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지휘 통제 능력 개발 지원을 약속하고 전투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탐지와 조기 경보 및 적시 자원 분배 개선을 비롯해 나토와 상호 운용 가능한 통신 및 교리, 조직 통합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미군을 직접 활용하는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양자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양자협정 체결의 의의를 설명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신뢰할 수 있는 방위 및 억제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help ensure that Ukraine can do both. Not by sending American troops to fight in Ukraine, but by providing weapons.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방어와 재건을 모두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미군을 파견하는 대신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고 정보 공유를 확대하며 유럽과 미국의 기지에서 용감한 우크라이나 군대를 계속 훈련시키고 나토 기준에 맞춰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방위산업 기반에 투자할 것이라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이번 G7 정상회의를 통해 푸틴이 우리를 분열시킬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함께할 것임을 보여주는 세 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We've taken three major steps at the G7 that collectively show Putin we cannot wait us out.
바이든 대통령은 첫 번째 주요 조치로 우크라이나와의 안보협정 체결을 꼽았고 두 번째로 동결된 러시아 국영자산 중 500억 달러 상당의 가치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한 이날 G7 정상회의 합의를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 전쟁에 자금을 제공하는 제3국의 노력을 방해해 러시아 경제에 대한 압력을 총체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한 제재 조치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강력한 조치이며 우크라이나의 성공을 위한 더욱 강력한 토대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러시아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막고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며 일본과 한국, 나토, G7을 비롯한 전 세계 50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함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번 조치가 우크라이나를 더욱 강력하게 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This is an agreement on steps to guarantee sustainable peace and therefore it benefits everyone in the world.
그러면서 이번 안보 협정은 지속 가능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합의라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은 실질적인 글로벌 위협이기 때문에 이번 합의가 전 세계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가 최근 핵태세 조정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핵태세 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더라도 미국 핵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13일 지난주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미국의 핵태세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워싱턴 전략가들 사이에서 중국이 핵 역량을 키워가는 것에 대한 큰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big concern in the U.S. strategic community.
세이모 전 조정관은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의 전략 공동체 사이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중국의 핵 전력 증강 문제라면서 중국의 핵 역량 강화에 대응해 미국이 실전 배치할 핵탄두를 늘려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세 곳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지하 격납고 사일로 300개 이상을 짓고 있다며 이론적으로 중국이 사일로 전체에 있는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배치하기로 결정한다면 중국의 총 핵무기 수는 현재 미국이 배치한 핵무기 수와 비슷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We know that China's in the process of building three big
미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공개한 2023년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현재 500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2030년까지 1000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 뉴 스타트에 따라 실전 배치 핵탄두가 1550개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프라네이바디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비통제, 군축, 비확산 담당 선임 보좌관은 핵무기의 위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현재의 궤도를 바꾸지 않는 한 미국은 앞으로 태세와 역량을 계속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의 무기 궤도에 변화가 없다면 향후 몇 년 내에 현재 배치된 무기의 증원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그러한 결정을 내릴 경우 실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도 미국의 핵태세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북한보다는 중국을 더 의식한 움직임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벡톨 교수는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은 분명 미국의 최대 경쟁자라면서 중국은 계속해서 핵무기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현대화하며 보유수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정책 전문가 대부분이 중국을 가장 큰 위협으로 보고 있다며 향후 우리가 가장 많이 대비해야 할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과거 30여 년 동안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 그쳤으며 플랫폼이나 무기 체계 자체에선 실제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로버트 피터스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도 핵태세 조정의 대부분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most of these changes are aimed at what we're seeing happening.
미 국방장관실 대량 살상무기 특별고문을 역임한 피터스 연구원은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 군비통제 회담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중러가 회담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점차 군비 통제가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미국은 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도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남아있던 핵 통제 조약인 뉴 스타트에 대한 러시아의 참여 중단을 언급하면서 이런 상황으로 인해 미국도 그동안 제한됐던 핵무기 역량 강화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2026년 2월 만료되는 뉴스타트 조약의 연장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러시아는 새로운 군비 통제 조약에 대해 미국과 대화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이에 따라 2026년 이후 이론적으로 미국은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반적인 핵태세 조정이 미국의 대북 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반도에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될 가능성도 낮게 봤습니다. 브루스 벡톨 교수는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타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할 전략적 필요성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지 않고도 북한을 쉽게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겁니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도 미국 핵의 한국 배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면서 미국이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저장고가 1991년 이후로 현대화되지 않은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Storage sites we have in Korea historically. We haven't had anything in those sites.
또한 현재 한반도가 실질적으로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지적하면서 핵무기를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전략 핵 잠수함의 영구적인 한반도 배치와 같은 조치도 궁극적으로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핵탄두가 탑재된 잠수함을 한국에 보낸 건 군사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다며 미국 워싱턴주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해당 잠수함들은 워싱턴주 해역에서 북한을 목표물로 삼을 수 있는 충분한 사거리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have sent, we did send a ballistic missile submarine to the port in,
피터스 연구원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이 점차 늘고 있지만 아직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해선 많이 적기 때문에 북한 핵무기에 대한 방어는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을 저지하기 위해 대비해 놓은 기존 역량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은 변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는 핵무장한 북한을 저지하기 위해 전구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어떤 저위력 핵무기가 필요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술핵이나 전략 핵잠수함의 한반도 배치보다는 핵탄두가 탑재된 전략 폭격기를 더 자주 전개하는 것이 대북 억지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도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규입니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국무부의 새 회계연도 활동과 예산 규모를 설정하는 지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대북 방송의 역할을 지지하고 한인 이산가족 문제에 집중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주원 기자입니다.
하원 세출위원회가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25 회계연도 국무지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세출위는 이날 법안과 함께 위원회가 법안에 담긴 조치를 하게 된 배경과 근거를 명시한 일종의 법안 성명서인 법안 보고서도 채택하고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법안의 최종안에는 북한과 관련해 앞서 국무소위원회가 가결한 내용 그대로 대북방송과 인권증진 관련 활동에만 예산을 지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보고서에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대북방송 역할의 중요성이 명시됐습니다. 보고서는 이 법의 7043조 D항 2목은 이 조항에 따라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대북방송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원회는 북한 주민들이 국영 매체를 통해서는 접할 수 없는 검열되지 않은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VOA 방송과 자유아시아 방송의 역할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위원회는 국제방송처가 2025 회기연도 프로그램에 북한의 가족이 있는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보도 계획을 포함하고 법 제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 세출위원회에 브리핑할 것을 지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또 세계보건기구 WHO에 대한 예산 제한 조치에 한 근거로 북한의 집행이사국 선출 문제를 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23년 제76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선출된 WHO의 새 집행이사국 10개 나라에 포함됐었습니다. 앞서 세출위 국무소위는 지난 4일 전 회기연도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이란, 시리아, 쿠바 등 네 나라에 대한 미국의 재정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새 회기연도 국무지출법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북한 인권 관련 예산 지출은 민주주의 기금과 경제지원기금을 통해 집행되도록 했으며 대북 방송과 관련해선 방송 시간을 직전 회기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거래에 관여한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이번 지출 법안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과 부상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예산으로는 33억 달러가 책정됐고 중국의 악성 영향력에 대응하는 데 21억 달러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국무부 활동 및 관련 프로그램에 책정된 예산은 총 517억 달러로 전 회기연도 예산 수준에서 76억 달러, 즉 11% 삭감됐습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예산 규모보다는 123억 달러 적은 수준입니다. 국무지출 법안은 상하원 세출위원회 및 본회의를 각각 거쳐 하나의 법안으로 조율된 뒤 의회를 최종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률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상원 세출위는 아직 국무지출 법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미 동남부 조지아주의 주지사가 남북을 가로지르는 이 비무장지대를 민주주의와 독재의 경계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인의 자유 수호를 위해 희생된 사람들도 기렸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10일부터 6박 7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중인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13일 비무장지대 DMZ를 찾아 70년 넘은 미한 동맹의 가치를 상기했습니다. 조지아 주지사 사무실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캠프 주지사와 그의 부인 마티 캠프 여사가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설정된 비무장지대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캠프 주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DMZ는 민주주의와 독재 경계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다 숨진 수천 명의 한국인과 미국인의 봉사와 희생, 업적을 생각하니 진정으로 겸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방문은 또한 전 세계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 있어 동맹국과 함께하는 미국의 책임과 우리 주민 우리나라와 한국인 우리는 강력한 파트너십을 강력하게 상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조지아주 경제개발국은 캠프 주지사가 한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주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표단은 존 케네디 주 상원의원과 수홍 하원의원, 리먼 프랭클린 하원의원을 비롯해 조지아 경제개발부, 환경보호국 및 항만청 관계자들로 구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지사 내외와 대표단은 현대자동차그룹, 기아자동차, CJ푸드빌, LG그룹, SK그룹, 한화큐셀 등 조지아주에 진출했거나 이를 추진 중인 한국기업 관계자들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캠프 주지사의 이번 방안은 2019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주지사 사무실은 캠프 주지사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을 소개하지 않았지만 한국과 조지아주가 맺고 있는 경제 협력 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지난 3년 동안 조지아의 외국인 직접 투자 및 국제적인 일자리 창출의 주요 원천 중 하나라며 2023년 회계연도에만 한국 기업들이 조지아주 전역에서 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와 12,605개의 일자리 창출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3년 회계연도에 조지아주와 한국 간의 총 교역액은 158억 달러 이상으로 조지아주 전체 교역액의 약 10%를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동남부에 있는 조지아주에는 기아자동차와 금호타이어, 하나큐셀 등 약 120개의 한국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조지아주에서 태양광 모듈 공장을 가동해온 하나는 지난해 1월 1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지아주에 약 25억 달러를 투자해 태양광 통합생산단지 솔라허브를 구축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미국 태양광 에너지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카렌장 피에르 당시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이 투자는 조지아주에서 2,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미국 태양광 제조 분야에서 단일 투자라는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This investment will create 2,500 jobs in Georgia and represent the single largest investment in solar manufacturing in U.S. in the United States.
지난해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미국 의회 연설을 통해 상대국에 대한 양국 투자를 거론하며 2024년 말부터 가동될 현대차 공장이 있는 조지아주 브라이너 카운트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캠프 조지아 주지사 사무실은 당시 BOA에 현대자동차와 기아차, SK그룹, 한화큐셀과 100개 이상의 한국 기업들이 설립 또는 사업 확장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 주에서 그들과 파트너로서 협력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과의 오랜 관계가 경제적 호황을 낳았고 두 나라 국민들을 위한 기회를 늘렸다며 우리는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굳건한 동맹이 유지되기를 고대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주간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들을 알아보는 인물 아메리카를,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미국의 선택 2024.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소식은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 방송하는 탈북민의 세상보기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을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북한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2도에서 20도, 낮 최고 18도에서 31도입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평암 남북도 자강도 지역, 평양 안주 남포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평양이 20도에서 27도, 안주 19도에서 27도, 남포 19도에서 26도입니다. 신의주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 맑습니다. 기온 19도에서 28도. 강계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17도에서 26도입니다. 평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해주 사리원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해주 기온 20도에서 26도, 사리원 20도에서 27도입니다. 개성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계속 비 내리겠고요. 기온은 20도에서 27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입니다. 함흥, 장진, 해산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습니다.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기온은 함흥 19도에서 31도, 장진 13도에서 22도, 해산 15도에서 23도입니다. 원산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겠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20도에서 30도입니다. 평강, 청진, 선봉, 삼지연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강 기온 17도에서 24도, 청진 16도에서 22도, 선봉 15도에서 20도, 삼지연 12도에서 18도입니다. 해상 날씨, 동해 전해상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 앞바다, 먼바다 모두 1m를 일겠습니다. 서해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곳에 따라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맑습니다. 물결 전해상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 등을 파악하는 미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이 14일 한반도 동해상에서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내브 레이더박스를 비롯한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에 따르면 코브라볼은 이날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미군 가데나 기지에서 이륙해 동해상에서 비행한 뒤에 오후 7시 47분에 복귀했습니다. 북한이 조만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징후를 미군이 파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공군이 총 3대를 운용하고 있는 코브라볼은 적외선 센서와 첨단 광학 전자기기들을 탑재하고 녹화 통신 장비 등도 싣고 있어서 미사일 발사 이후에 탄착 지점까지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로 원거리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하거나 궤적을 추적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코브라볼은 지난달 27일 서해상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했다가 실패한 현장을 지켜본 것으로 추정됐었습니다. 코브라볼의 이번 동해 비행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 전망과 맞물려 주목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러시아의 미사일, 정찰위성 등 기술을 이전받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의 검증 사격이 이뤄질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군사대표단이 방문 중이던 지난 4월 22일 오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대표단의 참관 아래 무기체계의 성능을 증명하면서 러시아 측의 신뢰를 얻어서 추가로 무기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당시에 나왔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의 방북 시기는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나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로 예상되는 베트남 방문 직전인 다음 주 초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 무대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설치되고 평양국제공항에 항공기들이 이동하는 등 푸틴 대통령 방북을 준비하는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관계 입막음 돈 유죄 편결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2%포인트 우위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 입소스의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41%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찍겠다는 비율은 39%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람은 20%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부동층은 제3후보 쪽으로 기울거나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는 해설했습니다. 제3후보 가운데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유력 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지지도 조사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된 같은 기간의 직전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41%, 트럼프 전 대통령이 39%를 기록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2%포인트 앞서 나간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답보 상태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단시간에 타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에 머물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양측의 휴전 협상이 곧 타결될 것으로 확신하는지 묻는 기자들에게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 타결에 희망을 잃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힘겨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타결을 위해서는 하마스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2일 카타르 도하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하마스가 11일 보내온 수정안은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3단계 휴전안과 많이 달라졌으며 일부는 실행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란이 자국 내 핵시설에 우라늄 농축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13일 밝혔습니다. IAEA는 이날 회원국들에게 보낸 기밀보고서에서 이란은 6월 9일과 10일 통보에서 포르도 핵연료 농축공장 1호기에 3-4주에 걸쳐 각각 174기에 IR-6 원심 분리기를 탑재한 캐스케이드 8기를 설치하겠다고 알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IAEA는 또한 지난 11일 이 시설에 캐스케이드 2개의 설치가 완료됐으며 4개의 추가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포르도 핵시설이 이전까지 8개의 캐스케이드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